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거룩하신 뜻에 따라 온 세상을 지으시되 성결케 지으셨사오나 우리가 주 앞에 범죄함으로 오직 주의 긍휼과 자비로 베푸시는 은혜의 구원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사옵나이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께서 의인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자랑이 우리로부터 임의로 나오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을 자랑하는 것으로부터만 가능한 것임을 밝히 보이셨사옵나이다. 우리가 주님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를 죄악 중에서 건져주신 구세주이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 모든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증거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또 누려지길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주께서 교회에 베푸신 말씀의 진리에 따라 마땅히 깨달아가야 될 영적 부요와 또한 그거로 통해서 이루어질 믿음의 성장을 주께서 기대하시고 기뻐하신 줄 믿사옵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신 가운데 사는 짧은 인생 기간 동안에 우리 영혼을 주께서 새롭게 하시고 하나 옆에 산 자로 삼으셨사오니 인생 주께 주신 시간과 기회에 따라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히 소망하며 또 받아 누리는 가운데서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큰 은혜 가운데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뜰을 살아가는 저의 인생이 또한 그와 같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은혜가 나타나며 적용되어지고 복을 누려지는 하루가 되길 원하옵나이다. 이미 눈을 떠서 수족을 움직이며 지금 이 시간까지 살아온 삶도 주께서 함께 하셨으며 이 시간에 공부 또한 주께서 우리 가운데 같이 교통하셔서 한 성령께서 같은 깨달음으로 인도해 주옵시고 또 잠자리들은 오늘 하루의 전 일과도 주께서 같은 사랑과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래간만에 외손 신앙 고백서를 다시 공부하게 되는데요. 오늘 공부는 어디죠? 교재가 약간 새로 된 재판이 있어서 어떨지 모르지만 그냥 관은 27장입니다. 27장 성례부터 오늘 공부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공부할 내용은 성례란 무엇이고 또 성례로 인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세례가 무엇이며 또 성찬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와 대회, 노회, 교회 기구에 관한 공부를 하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가을에 있게 될 공부 시간에는 이제 종말론이 되어지죠. 그래서 사람이 죽은다면 개인 종말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신다고 가게 된 우주적 종말 역성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 학기 때 배우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웨스턴 신앙 고백서 전 과정 일단 한번 한 주에 한 장씩 살펴보는 속도의 흐름에 따라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강의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제 상당한 수준에 이제 이르시겠죠. 이제 신앙의 규모를 성경 말씀부터 창조부터 종말까지 다 배우시게 되신 거니까 훌륭한 말씀의 지식들은 이제 갖추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 이상의 더 깊은 공부를 하시려면 이제 신학교를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신학교 가서 공부를 오세요. 신학교 대환영이니까. 그래서 내년도 올 연말에 입학 원서를 쓰셔서 내년엔 풀타임으로 신학교에 출석하셔서 27장 성례 우리가 늘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일이지만 그 성례가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 우리 베푸신 것이고 교회가 왜 그렇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정리 없이 그냥 습관에 따라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므로 마음을 잘 모아서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자, 27장 성례의 1항 부분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례는 은혜 언약에 대한 거룩한 표호요 인호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셨는데 이는 그리스도와 그가 주시는 은혜를 나타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받는 유익을 확증하며 교회에 속한 사람들과 세상에 속한 나머지 사람들을 볼 수 있게 구별하며 교회에 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엄숙하게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되었습니다. 성례는 은혜 언약에 대한 거룩한 표호요 인호이다. 표호요 인호이다 이런 말은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잘 쓰지 않는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표호란 말은 뭐의 번역이냐면 사인은 번역이에요. 사인. S-I-G-N 있죠? 사인. 표호란 말은 사인의 번역이고요. 거기 인호라는 말은 seal에 대한 번역입니다. seal은 뭐예요? 도장치니까 인자가 들어간 거고 그 사인은 표시 나타내 보이는 거니까 표. 그래 둘 다 똑같이 호자를 같이 붙여서 표호요, 인호요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표호란 말과 인호, 또 사인, seal 이것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사인은 일단은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가리키는 것이요, 나타내 보인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seal은 이미 나타내 보인 것 그리고 가리키는 것에 의해서 우리에게 도장 찍듯이 확정케 해준다라는 의미로서의 역할, 두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례에 하나님이 주신 이 원리, 그 원리에 따라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 성례의 의미는 이제 크게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리켜 보이시고 그리고 가리켜 보이신 그것이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하나님이 확인시키신 것이요, 분명한 것이요, 그것을 우리에게 도장 찍지 어길 수 없는 분명한 사실로 확정해 주시기 위한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뭔가를 주신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무엇인가, 어떤 사인이든지 무엇인가를 나타내 보기 위한 것.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문장에서 은혜 언약에 대한 표호요 또한 인호다 할 때 은혜 언약에 대한 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성례라는 것은 은혜 언약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무엇인 영적인 유익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참 실체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기로 하신 참 실체, 그것을 무엇에 따라 주시냐면 언약의 형식으로 주셨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과 자비로 구원해 나가심으로 인해서 베푸시는 영적 은사,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 은혜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은혜로 베푸시는 영적 은사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가리켜 보이게 하며, 가리켜 보이는 것이요, 또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과연 적용적으로 확증해 주신다는 의미에서의 인호이기도 하다라고 일단 성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례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는 이제 질문을 생각해 보죠. 성례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죠? 성례는 어떤 것이 있죠? 세례.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성찬. 예,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만을 성례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세례와 성찬이 각각 표호요 인호가 되어지니까 그 이 표호요 인호로서 세례와 성찬은 각각 무엇인가를 나타내 보이며 확정해 주죠. 자, 그럼 그 무엇은 무엇일까요? 은혜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럼 세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은혜 언약의 내용,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은혜 언약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거를 잘 깨달을 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그것으로서의 가리키는 바가 무엇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확정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므로 세례를 세례로서 의미 있게 받는 것이요, 성찬 또한 동일하게 그것을 알므로 의미 있게 받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 세례와 성찬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수단이라고 그래요. 성례를 가리켜서 은혜의 수단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은혜를 교회에 베풀어 주도록 하나님이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 그런 뜻이죠. 그러면 성례는 곧 무엇입니까? 그러면 1차적으로 이렇게 또 정의가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게 이제 한 가지 정답이죠. 그러면 이제 되묻죠. 그러면 교회에 베푸시는 은혜의 수단이란 그 무슨 무슨 말입니까? 아, 그러면 그 은혜의 수단이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언약에 대한 무엇이죠? 표호요, 인호인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의 큰 구분을 보네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사인과 스일은, 즉 표호와 인호는 우리가 보고 만질 수가 있는 것이죠. 안 그래요? 대답을 안 하기로 결심을 하시고 오셨어요. 이 사인과 스일은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인과 스일, 인호와 표호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는 뭐가 여기에 해당돼요? 실제로 여러분이 나누시는 뭐죠? 떡과 포도주가 바로 뭐예요? 사인이며 스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떡과 포도주가 사인이고 씰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실제로 가리키고 있는 거요. 그것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 확정해 주시는 은혜 언약의 내용은 따로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구분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무엇인가를 상징하는 가시적인 상징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영적 실체는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 사실 또는 영적 은혜는 따로 있다. 그러면 이 영적 은혜는 실질적인 것이요, 실질적인 거예요. 이게 실체죠. 그리고 이 상징인 것은 우리가 이 영적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적 은혜를 받아들이는 또 받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하나의 수단으로 요 상징을 탁 쓰고 계신 거예요. 상징을. 그러면 이 상징을 누구나 임의로 정했을 수 있을까요? 누가 이걸 정해주겠어요? 어떤 상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은혜의 영적 은혜를 너에게 베푸겠다. 이걸 누가 정하시겠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정해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이 성례로서 과연 합법적인 것인가, 그것이 합당한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 세례와 성찬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물이라는 세례 상징물과 그리고 떡과 포도주라는 상징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영적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그 상징을 통하여 행하라 하신 그 명령이 하나님의 권위로서 하나님 직접 주신 명령이 과연 있는가 없는가를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성찬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셨는가? 세례에 관한 주의 명령이 있으셨는가? 이것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교회가 성례라 하여 행한다면 그 성례는 주 앞에서 뭐가 되죠? 큰 범죄하는 악한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성례를 베푸는 것은 사람이 사람의 뜻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정하신 바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자, 세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셨나요? 아, 어디에 하셨나요? 저 성경에 했잖아요. 구약인가 뭐 신약인가 어디서 했죠? 자, 마태복음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맨 끝장이 38장? 야, 28장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과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지금 19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 명령의 기초에서 초대교회는 세례를 믿는 자에게 베풀어 왔죠. 이 명령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 전에 교회 주신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례로서의 시행적 근거가 하나님의 권위로서 합당하다 그렇지 않다? 합당하니라. 따라서 이 일을 게을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내 생각에는 세례 그거 뭐 거추장스럽게 받냐 해서 나는 내가 뭘 분명히 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굳이 세례받지 않아도 내 믿음은 분명히 있는 것이다. 내가 세례받음으로 믿음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요 세례받지 않음으로 내가 믿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으니 세례는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신 말씀이 아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으니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 세례받지 않아도 어떠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만 아닌가? 그래서 세례를 가벼이 여기는 행동은 지혜롭다 지롭지 못하다 지롭지 못한 것이라. 내가 왜 이 표현을 이렇게 슬쩍 조금 약하게 했냐면 지혜롭자 지롭지 못하다 이렇게 말로 약하게 했냐면 의도적이지 않은 채 믿음은 주어졌으나 세례를 받지 못한 자들의 경우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본인이 세례를 줄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또 자신이 믿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세례를 계속적이요 교훈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주심에 대한 하나님의 실행적 권위와 명령을 명료하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세례를 거부하게 되는 것은 그런 불신앙적 태도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혹자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뭐 세례 받지 뭐 세례 꼭 받을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죠. 믿음이 내가 아직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세례를 못 받겠다.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세례를 받는 것은 참신자요 온전한 믿음이 이뤄야 할 터인데 내 아직 믿음이 거기에 미치지 못해 받지 못하겠다. 그런 것들은 이제 종류별로 봐야 돼요. 케이스별로 과연 이자가 세례받을 준비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충분한 세례받을 만한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완전한 성화를 의식하며 부족한 자신의 아픔을 느껴서 하는 말인지 이걸 분별해서 그때그때마다 지도를 달리해야 합니다. 그런 문제는 이제 다음 주에 세례와 관해서 또 유아 세례는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이 등등에서 다음 시간에 공부할 때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성찬의 명령은 어디 나와 있을까요? 주께서 이미 유월절 만찬을 하실 때 잡히기 전날에 실제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죠? 예, 그걸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걸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가게 되면 그 말씀이 이렇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옮겨주고 있지요. 11장 23절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1장 23절 11장 23절을 보게 되면 23절 같이 읽어봐요. 23절과 24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갈아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래서 주께서 실제 축사하시고 갈아사대 이것을 위하는 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행하여 기념하라 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권위로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것이에요. 이 두 가지 외에 달리 제정하신 어떤 교회에 항상 행하라 하신 성례라고 말할 수 있는 다른 무엇이 없나요?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뭐 없을까요? 한 장 넘겨보시면 여러분의 교재 넘겨보시면 그러니까 27장 첫 페이지, 두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쯤에 그래서 이 책이 좀 조금 날라서 판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성례가 성례로 일컬어지는 것은 이런 말로 시작되는 한 첫 단락이 새로 있는데 찾으셨습니까? 혹시 다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 거기 보면 그것들은 하나님하여 제정된 사실 때문이라 그런 말이 나오죠. 아주 중요한 권위적 근거죠. 그 다음에 다음 두 문장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일곱 가지의 성례를 지킬 것을 주장한다. 즉 세례, 성찬, 견신례, 고해성사, 종부성사, 서품, 혼례 등을 주장한다. 여기서 일곱 가지 칠성례라고 그러죠. 천주교인들이 칠성례라 하지는 이 일곱 가지 성례는 어떨까요?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데죠.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 외에 견신례, 사실 여기 입교와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입교를 이미 세례받은 자가 신앙을 하나님과 회중 앞에서 확인하고 증거하는 일 이상의 의미를 두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성례라 부르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견신례를 성례로 치고 피넌스라고 말하는 고해성사, 이게 또 또한 성례죠. 그리고 죽기 전에 종부성사하는, 여기는 지금 종부성사, 죽기 전에 기름치어 그의 영혼의 마지막 임종예배와 같은, 그러면서 종부성사를 또 성례전적으로 해요. 그 다음에 사제가 되는 안수받는 역할을 서품, 오디네이션,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결혼, 그것도 성례로 봅니다. 근데 이런 성례로 보게 되는 것은 일생이 태어나서부터 어떻게 되죠? 태어나서 결혼해서, 태어나서 세례받고 결혼해서 성찬감 지내다가 죽어서 종부성사까지 전 일생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전한 칠성례에 따라서 계속 어떻게 되죠? 교회에 이제 묶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의미에 따라서 이제 교회 묶고, 근데 이 칠성례를 주장함에 있어서 캐톨릭은 성례적 의미가 이 성례 자체에 신비적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성례를 받지 아니하면 이 성례 자체에 들어있는 신비적인 힘을 받지 못하는 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기 전에 종부 성사를 통해서 받아야 될 이 성례전적 힘을,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된 자의 죽음은 굉장히 어떻게 돼요?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결혼도 성례전적으로 오게 되니까 결혼이라는 성례를 통해서, 그 성례 자체에 통해서 신비적인 은혜와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캐톨릭의 의식에 따른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그 결혼에, 평생 결혼 안에 미쳐지는 어떤 특별한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성례전적 은혜를 거기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칠성례 하나하나에 대한 교인들이, 신자들이 칠성례에 묶여지는 이 예속적인 신앙의 이 관념이 거의 어떤 수준을 가냐면 미신적 수준까지 이제 나가게 되어져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조금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성례는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인가. 자, 그러면 첫 문장에서 다시 성례는 은혜의 언약에 대한 거룩한 표요 인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은혜의, 무슨 은혜의 언약에 대한 표호요 인호요 이런 말들을 우리가 쓰면서 말하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먼저 살펴보죠. 창세기 17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7장 9절부터 보면,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자, 우리 교도할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다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14절에 보게 되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가 내 언약을 배반했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럼 이 할례를 통해서,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함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뭐냐면, 할례를 통해서 말씀하기 원하시는 영적 은혜,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 수반되어 나갈 것을 기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영적 은혜를 받는 자, 그 언약을 받는 자라면 할례가 반드시 있어져야 할 것이라는 의미는, 할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한 외형적 구별점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우선 말해줘요. 아주 뚜렷하게. 그래서 성례의 큰 신작에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는, 은택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은택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신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속한 자임을 말해주는 외적 표지예요. 그래서 이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주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한 자인가를 말해줘.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범위를, 양무리와 염소무리를 나누시는 그런 마지막 날의 심판 때 내가 어디에 속하게 될 사람인가에 대한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외형적 표지로서 하나님이 딱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언약을 배반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11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양피를 베어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그래서 언약과 뭘 연결시키고, 할례라는 외적인 어떤 그 수단을 언약과 연결시키고 있는데 그 연결에 대한 말을 11절에 표징이란 말로 했죠. 이 표징에 대한 원의가 결국 여기서 우리말에 표호, 교재 표호라고 번역과 똑같은 단어에 대한 번역이에요. 그러면 무엇에 대한 표징인가? 언약이라고 했는데 이 언약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언약이, 이건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이죠.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이 무엇인가 할 때 17장 앞으로 쭉 올라가면 1절에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세워서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신대 아브라함이 엎드린대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르쳤을 때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열국의 아비로서의 언약이에요. 그럼 열국의 아비라는 것은 모든 믿는 조상의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서의 열국의 아비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열국이란 것은 믿음의 뭐죠? 구원의 보편성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즉 모든 세상 열방 모든 나라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올 것이요 그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네가 설 것이라. 그러니까 이 열국의 아비란 것은 매우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육적 혈통으로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구원의 언약이 베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적 효력은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온 세상을 범위로 삼고 있는 그 이중적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언약의 단계는 역사적으로는 혈통이란 육적 제한 속에 있으나 구약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해 이루어지는 영적 효력은 우주적이며 보편적이라. 그런데 그럼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란 이 말씀의 뜻이 주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15장에 넘어가요. 열국의 아비로서 널 삼을 것이라, 아브라함이라 할 것이란 말씀에 대한 그 언약의 구원론적 구체적 의미는 무엇인가에는 15장에 가게 되면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상급이니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약간 의문이 생겼어요. 하나님,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을 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제가 자식이 없으니 이 복을 이어갈 상속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종 다메섹 엘리에셀 충실한 충복인 이자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께서 내게 씨를 안 주셨으니 내가 집에서 길러온 자가 결국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라고 물었더니 주께서 4절에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5절에 하늘의 뭇별을 보라 네 자손 이와 같을 것이라는 그 약속의 의미를, 미래적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줬는데 15장 6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15장 6절 같이 읽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뭐가 나와요? 믿으니 의롭게 여기시는 이신 칭의 놀라운 구원론적 해석 근거가 탁 나오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만드셨다. 의로 만드시면서 내 아들이요 내 백성이라는 놀라운 하나님과 백성됨의 사귐의 영적 근거를 허락하실 때에 그것을 뭐라 하냐면 여호와를 믿으니 이렇게 되셨다라고 말씀했단 말이죠. 이것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축복의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너를 축복하는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12장 2절에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 하신 이 삼중의 축복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15장 6절에 나온 것이요. 그걸 근거로 17장에 열국의 아비로서 아브라함이라 이름 지으시고 이 모든 은혜 언약과 축복을 이 영적인 축복의 실체를 상징하도록 표시하고 그 표시에 따라 그 하나님 하신 그 할례라는 표시를 행하는 자에게 영적 은혜를 확정짓는 의미로서 할례를 아브라함과 약속하시는 가운데서 성례로 명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할례는 그 같은 성례전적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이 같은 내용을 따서 로마서 4장에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로마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244페이지 9절로 11절 말씀 자 같이 읽죠.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뇨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성례의 의미에 아주 중요한 성경적 근거예요. 11절을 보게 되면 할례의 표를 아브라함이 할례를 언제 받았는가? 그럼 17장에 가서 받는다. 창세기 17장에서. 그런데 창세기 17장의 할례는 그 자체가 은혜가 아니요. 그건 은혜의 수단이라. 그 자체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즉 표시해주고 인쳐주게 하여 하신 하나의 수단이라. 그러므로 그 할례 자체가 절대적이지 않고 할례가 수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창세기 17장을 보면 알고 그 다음에 뭘 보면 안다? 15장을 보면 안다 그거예요. 15장을 사도바리 4장 논증하는 거예요. 즉 구절에 보게 되면 이 행복 죄를 인정치 아니한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 죄 불법함을 사하심을 받고 죄의 가려우심을 받는 자가 얼마나 행복한가? 죄의 탕감을 받는 자의 행복이 어떤 것인가? 이것은 다윗이 이미 노래하였는데 그 행복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미쳐졌으니 그게 언제였나? 창세기 15장에서 우리가 봤다. 근데 어떻게 미쳤냐? 믿으니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다. 그게. 근데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 아브라함의 축복을 17장에 가서 할례를 받으라 하심으로 인해서 11절에 어떤 단어를 표시했냐면 할례의 표란 말했죠. 할례의 표는 사인이에요. 그리고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뭐를 쳐요? 의의를 인쳤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의의를 하나님이 가시적인 수단을 통해서 확정해 주신 것이라 해요. 왜 이런 것이 필요할까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면 그냥 된 것인데 왜 이 같은 성례, 할례와 같은 어떤 성례가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영적인 보이지 않는 영적 은혜를 받아 누리는 데 있어서 우리의 둔함과 미련함과 연약함 때문에 그러신 것이었어요. 우리가 미련하여 둔하여 또 신앙이 연약하여 하나님이 정말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는데 그것이 그런가? 기억이 가물가물 말씀에 대한 감동은 점점 사라져 이러면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영혼이 의심하며 의문시하고 또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될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 연약성을 보시고 미련을 보시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어떻게 하길 원해요? 만지고 보기를 원하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만지고 보기를 원하는지는 우상을 만드는 모든 자들의 폐악성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의 신자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해서 주여 주께서 한 번만 저를 보시게 주를 보이시면 제가 평생 주를 의심한큼 믿겠나이다. 소나무 뿌리 잡고 보여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시지는 않으시고 마음속에 큰 깨달음과 감동과 주의 음성이라 생각될 만한 어떤 경험들을 때때로 허락하기도 하시죠. 그런 내내 하나님께서 그걸 거둬주고 주지 않은 경우가 많아져요. 저는 아무리 보여도 안 보여주신다고. 안 보여주고 계속 말씀만 자꾸 보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신 것은 무엇이었냐면, 성경을 계속 읽고 공부하는 가운데 그 속에 담겨진 진리에 대한 계속인 깨달음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실, 우리 모두 약속하신 것이었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께서 말씀을 깨우쳐 주심으로 하나님의 존재되심을 보이시고 계신 것이라 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무력해에 빠져서 내가 이제 죽겠나이다 라고 했을 때 로담나무 밑에서 주께서 그를 끌어당겨서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보일 때는 어떻게 했어요? 미세한 음성 가운데 힘의 음성 가운데 보이시잖아요. 하나님 보이신 거예요? 안 보이신 거예요? 안 보이신 것 같죠. 여기 이제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만지기를 원해요. 근데 주께서 우리의 연약성과 미련함을 다 아시는 짓이라, 우리가 먼저 왔던 존재를 아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적 은혜에 대한 가시적인 표를 보이시고 그거를 믿는 자에게 인치심에 대한 약속을 인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니 그게 성례라. 구약 때는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할례가 그랬다. 이 할례를 행하면서 이 할례가 도대체 어쩐 일인가? 왜 남들은 다 안 하는데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인가? 라고 말할 때 이 할례가 라고 설명되면서 하늘에 주신 언약을 상기시키시고 그리함으로 인해서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독특한 무엇인가를 가시적으로 행하신 주의 명령으로 행하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영적 은혜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이라. 그것이 은혜의 수단이라 그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것이요. 이는 이제 그리스도와 그가 주신 은혜를 나타내고, 자, 무엇을 나타내시죠?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그가 베푸시는 영적 은혜를 나타내고, 동시에 또 다른 측면 첫째 하나, 두 번째는 그러므로서 성례를 받을 때 우리가 받는 영적 유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며, 두 번째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과 세상에 속한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다른가를 구별시켜 주는 것이며, 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엄숙히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 일이라는 좁은 의미에서 예배 드린 뿐만 아니라 넓은 예배의 개념에서 하나님을 마땅히 섬기는 일이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 옳은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깨워주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전부도 성례 시행의 구체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몇 가지로 요약이 되어져요? 네 가지 정도로 모아지죠. 그렇죠? 첫째는 그리스도와 그가 주신 은혜의 나타냄. 두 번째는 우리에게서의 영적인 유익의 확증. 세 번째는 구별.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마땅한 하나님 섬김의 이해가 무엇인가를 각성케 하는 것. 이런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성례가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상징물을 두셔서 그가 베푸신 영적 은혜를 나타내 보신다고 했을 때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와 성찬 말고 구약에 가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첫째, 제일 먼저 보는 성례 전적인 게 뭐가 있냐면, 넓은 의미에서 보는 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뭐냐면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죠. 그 과실을 따먹으면 이제 영생한다. 근데 죄를 범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영생하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을까봐 내어쫓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생명나무 자체가 영생을 주는 어떤 은혜의 힘이 있을까요?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뭐냐면 영생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에덴 동산 안에서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는 일을 행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가시적인 수단이죠. 그 수단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라는 것을 누리고 확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성례전적인 수단이었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후에는 금해버리신 거예요. 죄인에게는 성례에 참여할 은혜를 막아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 중생함으로 성례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 가시적인 성례 수단을 통해서 받는 은혜의 통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것이에요.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뜻으로 뭘 보이셨죠? 무지개예요. 그 무지개는 비가 온 이후에는 항상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 무지개라는 가시적인 수단을 통해서 어떤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물로는 다시는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라. 그런 의미에서 무지개도 뭐가 되죠? 성례전적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러다가 용서를 쓰려고 할 때 기드온이 주께서 자기를 부른 죄에 대한 의문과 조바심과 생겨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이 양털에 어떻게 해요? 물이 있게 하십시오.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 요구하죠. 그때의 양털에 물이 있게 하고 주변에 물이 마르게 하고 단 주변 땅은 적게 하고 양털은 젖지 않게 하고 이걸 때 하나님이 그 말씀에 들어서 그걸 그대로 행해 주시잖아요. 그럴 때에 그 양털도 뭐가 될 거예요? 성례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자신이 행하신 어떤 은혜의 역사를 가신 상징으로 뭘 제시하여 그걸 통해서 자신이 정말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표로 쓰시면 다 성례전적 의미가 있는데 이런 성례적 의미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성례와는 조금 다른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특수한 경우에 제한적인 경우에 있는 어떤 경우에 성례전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활용하셨지만 지금 말하는 성례는 다 어떤 성례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교회에 항상 행하는 성례예요. 교회에 항상 행하는 성례.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항상 행하여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례는 오직 두 가지 뿐이라는 사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여러분이 꼭 이해하실 것은 뭐가 있냐면 이 성례는 그 자체로 효력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영적 은혜의 부으심은 그 부으심은 어떠한 무엇에 근거하여 효력이 있는 것인가 이런 등등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원리를 잠깐 한 5분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 이거 마냥 즐거우신데 이거 어떡하죠? 여러분의 즐거움을 해방해야겠는데 이제 시작할까요? 그냥 자시면서 들으세요. 저는 계속 드시면서 들으세요. 자, 그러면 이 성례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례가 성례로서의 제대로 시행이 되어지는 것이요. 그리고 또 성례를 받는 자로서 합당히 받는 것일까? 이제 이런 질문들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성례는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 은혜를 가시적으로 나타내 보이며 그 은혜를 확증해 주는 상징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다. 그 상징물이 바로 성례의 자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성례가 예컨대 세례를 주는데 또는 침례를 하건 침례와 세례는 성경적 의미에서 차이는 없어요. 그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침례교회 하면 여러분 꼭 침례를 다시 받으라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침례 물로 세례를 주건 또는 성찬을 나누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인지를 말씀으로 설명해 주지 아니하면 성례가 성례로서의 의미를 되살리고 적용하고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래서 성례를 베푸는 일은 반드시 무엇과 함께 가야 되죠?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에 성례에 대한 말씀에 해서 그 성례를 베품에 있어서 그 성례를 베푸신 일에 있어서 그 말씀의 해석이 함께 전제되어져서 성례가 무엇인가를 지탱해 주지 아니하면 성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돼요. 우리에겐 그냥 어떤 형식을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 이 성찬을 주심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짧게나마 항상 환기시키고 강서를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세례 베풀 때도 세례 주심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설명하고 세례를 베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당신이 믿음으로 이세를 받을 때에 주께서 죽으신 것처럼 너희가 연합하여 죽는 것이요, 주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너희를 중생케 하신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이 물로 너에게 뿌려짐으로 인해서 너희가 과연 죄 씻음을 받은 자임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표로 세례를 베풀라 명하셨음에 세례를 베푼다. 이 말을 듣고 이해하면 믿음을 받는가? 아멘. 그러면 비로소 이제 세례를 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말씀에 근거가 있고 성례가 베풀어져요. 그런데 말씀과 성례가 주어지는 것은 객관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례가 온전하게 베풀어 주는 거지만, 그러나 받는 자 입장에서 그 성례가 온전하게 자기에게 베풀어졌는가? 객관적으로 베푸는 데는 문제 없어요. 말씀과 성례를 쭉 시행하면 객관적으로 되어지지만, 그것이 성례 참여한 자에게 주관적으로 그것이 과연 성례가 베풀어졌는가라고 말할 때는 거기에는 뭐가 꼭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조명하심, 성령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필요해요. 이 역사와 일하심이 바로 우리에게 뭐를 낳게 되어지냐면 믿음을 낳게 돼서, 이 믿음은 말씀의 지식을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즉 뭘 베풀어 주냐면 성례가 가르치길 원하는 영적 은사를 성례가 가르치죠.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이 영적 은사가 무엇인지 우리 마음속에 깨우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통하여 성례가 지시하고 우리에게 확정시키기 원하는 영적 은사가 무엇인지를 가리켜 보이시고 우리가 그 마음에 새겨지고 받아지는 일을 하도록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그 은혜가 없으면 말씀과 성례가 베풀어져도 그것은 받는 자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되시는 것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을 뿐더러 만일 불신앙의 믿음으로 성례에 참여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오히려 성례를 뭐하게 되는 거죠? 욕되게 하는 일이 되어진다. 그래서 너희가 성찬을 받기 전에 삼가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은, 예컨대 보죠. 고린도전서. 이거 성찬할 때 해야 되는데 그냥 일단 날 나온 김에 해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보면 27절 28절 29절. 자,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기서 보면 성찬에 임하기 전에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어떤 죄를 범해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라. 그래서 성찬에 이 성례를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범죄치 하지 않으려면 그 주의 몸과 피를 상징하도록 주신 바 된 주의 떡이나 잔을 받을 때에 합당한 자세로 받아야 한다. 합당한 영적 태도로 받아야 한다. 그 합당한 영적 태도는 무엇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28절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각각 사람이 자기를 살피라.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과 잔을 마셔야만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죄를 범치 않게 되는 것이라. 자기를 살핀다는 말이 도대체 무엇이죠? 그것은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와 마찬가지가 된다라고 29절에 또다시 붙여놨어요. 그렇죠?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와 마찬가지라. 자, 그러면 뭐예요? 자기를 살핀다는 말, 그 말 뜻은 뭘까요? 심각하게 생각하면 뭐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요 주의 제자로서의 온전한 자격이 있는가, 내가 참으로 신자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이거를 살피는 일로 자기를 살피고자 하면 여러분 중에 성찬 받을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참신자요 온전한 신자인가를 보라 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가운데 성찰 발전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모아야 될 사람들이죠. 자라가는 사람이에요. 자라가는 사람이에요. 자라간다는 얘기는 뭐죠? 성장해야 될 여지가 항상 남아있다는 거죠. 그 성장할 여지라는 것은 우리에게 바로 뭘 나타내죠? 거룩으로 이겨나가야 될 죄된 성품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자라야 될 사람이라. 우리가 옛 성품의 죄의 흔적에 고난과 고통을 늘 마음에 갖고 있는 자라. 그러니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라야 주의 제자가 아니요, 우리는 뭐죠? 참으로 믿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는 자라야 주의 제자라. 이렇게 구별되는 것이지 우리가 온전한 정도를 따져 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비록 온전치 못하나 내 안에 뭐죠? 예수 십자가만이 나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내가 진실이 믿는가?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주 앞에서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고자 하는 나의 열망과 소망이 있는가? 내가 내 안에 의롭다는 부요함 속에 자기 의에 부요한 자인가? 아니면 의의 결핍으로 애통하는 자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신실한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드는가에 대한 제자됨의 참 증거의 표인 것이지 완전성의 모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게으른 자가 그렇다면 참 제자란 말인가? 게으름을 핑계할 수 없게 되어지죠. 게으름은 책망받을 일이지 게으름은 뻗댈 일이 아니에요. 게으르면서도 온전치 못한 자가 참 제자가 아니니까 게으른 자도 참 제자 이렇게 얘기하려는 그런 뻔뻔함을 이렇게 맞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참 제자는 게으름을 뭐죠? 애통이 여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감각이 영적 감각이 살아있어서 자신을 성찰해보며 자신의 처지가 어떤지를 늘 바로 보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그 의식의 긴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그게 없느냐 이게 참으로 중요하죠. 이 긴장도가 높고 전심으로 거기에 매달린 사람일수록 성화적 과정의 열정과 견지가 분명하고 이것이 흐릿할수록 그게 애매한 생각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 완전히 놓치면 어떻게 돼요? 아닌 거죠. 그 이제 경계선에 계신 분들이 계신 거예요. 많은 신자가 경계선에 계신 분들이 좀 있죠. 그것은 계속 질문을 다고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경계선에 어디 있는가를 자꾸 다고쳐서 그래서 확인시키고 자극시키고 권면하고 세워주고 그런 일들을 계속 해야 합니다. 그냥 놔두면요 풀어질 대로 풀어집니다. 풀어질 대로 풀어지고 세월 다 보낸 후에 혹자 그 중에서 돌이켜 돌아온 자 있겠지만 돌아오지 못할 만큼 풀어진 자들이 있는 거예요. 전에는 아닌 것 같은데 풀어진 자들이 있을 수 있죠. 주의 은혜를 계속 구하고 자극시키고 견지해주고 위하여 중보해주고 세워주는 물 뿌리고 비료주고 김매주고 이런 등등의 일들을 정성스럽게 해야 합니다. 누가 해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위해 할 것이요 주변에서 서로서로 해줘야 하는 것이죠. 그 일들이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자기를 살핀다는 말은 여기서 그런 의미에서 완전한 성화적 차원에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뜻은 아니에요. 죄 지은 일이 있는가를 분별하라. 자기를 돌아보다 보면 죄 지은 게 생각나겠죠? 죄 지은 게 생각나면 어떻게 됩니까? 마땅히 회개해야 되죠. 그래서 성찬에 즈음하여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는 자세로 성찬에 나아가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필수적이에요. 은혜를 구하는 자로서의 합당하며 필수 불가결한 일이에요. 그 일을 생략하고 성찬의 임의로 맞네. 성찬이야? 이렇게 받아먹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돼요. 혹시 그렇게 왔다면 그 순간에도 진지하게 주 앞에서 기도의 짬을 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작부터 다 우리가 기도하니까 그런 자세가 매우 중요하고 교회에서 광고가 나가잖아요. 스스로 돌아보라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돌아보는데 그 다음 돌아본 다음에 회개표로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주 앞에서 진지한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 해결을 위해서 주 앞에 진지한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무엇에 따라 이런 회개표가 나타나냐면 스스로 돌아보라 그 다음에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는 잔이라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주의 몸과 피를 분변치 못하지. 지금 다시 말하면 우리가 먹는 것이 떡과 포도주가 아니고 떡과 포도주인 것 같으나 그게 아니고 그걸 가리켜서 주고 자시는 주의 몸과 피를 먹는 것이니 주와 뭔가 피를 분변치 못한 것은 주께서 왜 죽으시고 무엇을 위하여 죽으셨는가를 생각하며 너희가 어떤 직에 있는 걸 돌아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럴 때에 이 앞에 나온 분량이 뭐냐면 11장 앞에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편당의 싸움이었어요. 보세요. 고린도 11장 그 앞에 맥락이 뭐였냐면 17절에부터면 내가 명하는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저희 몸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를 나타내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의 케이스라, 사례라. 이 사례를 제시하시고 이걸 책망하시면서 원리를 설명하신 대목의 요약이 우리가 봤던 그 본문의 원리가 요약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원리에서 한 예를 들어보자.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자기를 살피지 못하고 먹는 자들이 누가 있는가? 위에 분이 교회에 분당이 있었다. 분쟁이 있었다. 형제를 죽으라 미워하고 난임과 다툼이 있는 상태 속에서 그 상태에서 여전히 그런 마음과 동일하게 가지고 성찬에 참여할 때 스스로 자신이 성찬을 받는 자의 모습으로 어떤 건지 알지 못하게 돼. 성찬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혼자 먹는 게 아니고 자기가 세례받을 땐 자기 신앙으로 세례를 받지만 성찬은 어떻게 돼요? 함께 나누는 거라. 지체적인 너희가 한 몸이라 해. 내가 너희의 머리라 하신 주와의 연합의 관계이기 때문에 마땅히 몸과 피를 우리가 분별하고 먹는다라면 그 앞에서 성찬 받는 자의 자기 돌아봄이 어떨 것인가. 이건 개인주의적 이기주의 신앙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죠. 연합과 교회적 원리를 생각해라 라고 나와서 말씀하신 대목이에요. 이런 맥락 안에서 항상 개인적으로 또는 교회적으로 성찬에 임하여 경건과 회개와 자신을 돌아본 일들은 매우 기묘한 것이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게 성찬의 의미. 그러면 결국 뭐냐면 불신앙으로 성례를 받는 자에게 있어서는 그 성찬은 의미가 없어요. 가론 유다가 유월절 만찰 때 주께 주시는 떡을 받아 먹은 자 안 먹은 자예요? 먹었잖아요. 먹고 나갔잖아요. 먹고 나갔잖아요. 받아 먹고 나갔으나 가론 유다에게 유월절 최후의 만찬의 떡은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독을 먹고 나온 것 마찬가지죠. 악을 행했으니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시몬 마구스가 사도들이 주는 세례를 받은 자라예. 시몬이 세례를 받은 자였잖아. 그가 사도들이 베푸는 능력을 보고 돈 주고 살려고 함으로 인해서 그가 그 마음에 성령이 아니오 악한 영이 있음을 사도들에게 정죄받았죠. 그가 세례에 참여한 자였으나 그가 온전히 세례 참여한 자가 아니었죠. 성령의 조명함에 따라 참여치 못한 자였으니 그에게는 성례의 의미가 없는 것이라. 그래서 성찬을 받는 것은 이로 씹어먹는 것이 아니에요. 이로 씹고 혀로 맛을 보며 마시고 있지만 이로 씹어먹고 목구멍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성찬은. 성례는 무엇을 받는 거예요? 영으로 받는 것이에요. 이걸 표로 하여 내 마음에 주께서 이걸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영적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 앞에 낮은 자요 가난한 자요 망할 자로서 새 생명 주시는 은혜를 받아 먹는 그 안에서 영으로 먹는 것이지. 오늘 이렇게 소주를 더 넣었나? 권사님들 소주를 좀 강해 넣은 것 같네. 어머 카스테라가 좀 달다 얘.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맛으로 먹지 말고 영어로 먹어라. 이게 매우 심각해요. 그래서 이 성례는 로마서 2장 29절에 가게 되면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례조차도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그에 대칭되는 뭐가 아니에요? 표면적 유대인 유대인이 아니니 표면적이라는 것은 외적인 것이요 이면적이라는 것은 내적인 것을 의미하죠. 표면적인 것은 뭘 말하죠? 육적인 것이요 이면적인 것은 뭘 말하죠?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적이며 육적인 할례는 의미가 없고 그 할례라는 성례를 통하여 내적이며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아는 자라야 그 할례가 의미가 있다. 따라서 할례는 어디에 할지니? 마음에 할지니. 세례와 성찬은 어디로 받아요? 마음으로 받는 것이요. 신령함으로 영으로 받는 것이요. 그리고 의문에 있지 않다.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율법적으로 지킨다고 하여 거기에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이요, 영이요, 심령으로 하는 것이라. 그럴 때 의미가 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가게 되면 베드로 3장 381페이지 3장 21절 자 같이 읽읍시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자, 물은 즉 노아의 방주를 기초로 해서 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가 됐다. 그러니까 물을 즉 세례를 의미하죠. 세례가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의 성례적 표가 됐는데 이것이 육체의 더러움을 씻는 것이겠느냐. 침례를 했다 쳐보자. 요단강에 한번 집어넣다 꺼내서 너희 몸에 때를 베끼는 거겠느냐. 그게 아니고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에 하는 것이요. 신령하는 것이요. 신앙 양심이 우리한테 생겼다. 이겠죠. 중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심으로 우리에는 신앙 양심이라는 새로운 표준적 잣대가 생겨 행동과 내면을 다스리게 되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내면적 영적 태도가 매우 중요하게 되어졌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 세례받는 자가 세례받는 내면의 태도가 그럴 뿐 아니라 세례받은 성례 성찬을 받고 성례를 베푼 성례를 참여하는 자로서는 항상 그리스도인이 어디로부터 된 것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신앙의 전체를 요약해서 주고 있는 것이라 그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진 교재 2항을 보게 되면 중요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2항 같이 읽어봐요. 매 성례마다 그 표호와 그 표호에 의해 의미되는 것 사이에는 영적인 관계, 즉 성례 전적인 상징적 연합이 있다. 그러기에 그 표호의 명칭들과 효과들은 그 표호에 의해 의미되는 것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라. 자, 구분하세요. 표호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표호에 의해 의미되는 것, 그 두 개를 구분합니다. 그럼 표호에 의해 의미되는 것은 뭐죠? 영적 실체예요. 그것이 뭐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적 은혜입니다. 그것이 참 실체예요. 그 실체를 나타내 보이는 게 뭐죠? 표호예요. 그 표호와 표호의 관계는 성례전적인 연합의 관계가 있어요. 성례전적. 성례전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이죠. 이 관계성을 하나님이 제정하셨다. 그래서 성례전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표호를 통해서 성례를 시행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죠?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어줄 때 그 은혜는 표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니면 표가 의미하는 영적 실체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잘 구분하세요. 표 자체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영적 은혜, 영적 실체 그 자체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러면 할례라는 표호, 성례를 통해서 구약 아브라함이 누렸던 영적 은혜와 세례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오늘 그 성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영적 은혜는 같은 것이에요? 다른 것이에요? 같은 것이에요. 같은 것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같아요? 로마 창세기 17장이 창세기 15장이 창세기 12장이 아브라함에 주신 언약이었는데 그것을 할례가 가리켰죠? 갈라디아에서 오게 되면 3장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그의 믿음의 아들 된 것이라고 말하는 맥락 속에서 바로 우리가 누리는 성례가 같은 영적 실상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바라봤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실상으로 바라봤을 뿐 오직 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각각의 구약적 성례와 신약적 성례를 통해서 나누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이 얘기는. 여러분이 이 얘기를 깨달으시고 이해하시고 아신다면 여러분의 큰 오류 한 가지를 피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천주교는 이 성찬이 있다, 영세를 받는다, 세례를 받는다, 그 다음에 각종 칠성례 다 이 모두가 이 자체가 은혜를 주는 신비적 힘을 그 자체에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새 성찬은 하나의 뭐죠? 사인이요, 표호요, 또 뭐요? 인치심이요. 이것을 통해서 가리키고 있는 영적 실상은 은혜는 여기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과 세례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누가? 성령님께서 이 성찬을 통해 가리키임 받은 영적 은사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 누림이 되어진다.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성찬 자체에 대한 어떻게 되죠? 신비적이며 미신적인 그런 의미에 취중하지 않아요. 받는 자가 주의 은혜 아래 있지 못하면 그것은 무의미하게 되는 거죠. 근데 개톨릭 안에서는 이 자체가 신비적 힘, 이 자체가 아니라 이 자체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들은 구약에 있어서의 할례 또는 결례 이런 성찬 성례가 신약에 있어서의 세례와 성찬이라는 성례와의 관계성을 이것은 무엇이요? 그림자요. 이것은 무엇이요? 실체라 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뭐요?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뭘 가리키는 그림자예요? 세례를 가리키는 그림자다. 그림자일 때는 은혜가 약했지만 실체가 온 것은 이 실체 안에 뭐가 있다? 은혜가 있다. 그림자를 통해서 누리지 못한 은혜를 실체를 직접 담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뭐가 이 설명이 틀리죠? 맞는 것 같은데. 왜냐면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는 서로 비교되고 대응되는 거잖아요.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곧 뭐와 같아요? 세례와 같다. 뭐 그렇게 되어지면 그림자고 이거 신약이니까 실체잖아. 뭐 그래 보는데 뭐가 이상한가? 아, 여러분이 이걸 설명을 해드리면 알 수 있을까? 아셔야 하는데. 그래, 오늘 오신 보람이 있는 것인데. 자, 아셔야 돼요. 할례는, 구약의 할례는 그림자였어요. 뭘 나타내는 그림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적 은혜를 나타내는 그림자였어요. 뭘 나타내는 그림자가 아니에요? 할례, 세례에 대한 그림자가 아니고, 이 할례는, 이 할례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주시고자 했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짐의 은혜, 열국의 아비로서의 약속, 창세기 12장의 약속, 그 약속을 바라봤다고 그랬죠? 할례를 통해서 그랬죠? 그리고 우리는 똑같은 세례를 통해서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본다고 그랬죠? 그러면 뭐죠? 세례 또한 무엇을 바라보는 성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할례 또한 뭐죠? 예수 세례를 바라보는 성례인 것이에요. 구약에는 어떤 형료를 통했어요? 할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 보이게 하셨고 그걸 통해서 성례전적으로 받아 누리게 하셨을 뿐 신약에는 이미 구약의 의식, 제사의식이 다 어떻게 돼요? 제사의식이 그림자로서 예수산에서 성취되어졌죠. 더 이상 이게 필요 없음에 우리에게 새로 주신 성례는 뭐였어요? 세례였죠. 그래서 이건 신약적 성례요 구약적 성례로서 대응될 뿐이지 이것이 그림자요 이것이 실체이므로 실체가 왔은 즉 그림자에 있다는 바라왔던 것을 실체가 왔은 실체로서 누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전히 세례는 뭐죠? 하나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 보이는 하나의 상징적 은혜의 수단이란 말이에요. 수단. 여전히 뭐죠? 수단이에요. 수단은 그 자체에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가리키는 바에 실질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 성찬 때 쓰고 성찬 때 쓰고 남은 포도주는 성찬하기 위해서 이 이제 단에 올려 성찬상에 다 베풀어서 같이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성찬을 나누고 남은 포도주, 남은 빵, 떡. 이거는 그 성찬식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죠? 더 이상 그것이 성찬에 쓰여졌던 것 같은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그 실제적인 의식 안에 있어서 은혜 수단적인 역할을 이제 끝났죠. 이제 다시 합치면 다 뭐가 돼요? 그냥 포도주요. 그냥 합치면 뭐가 돼요? 그냥 빵이 되는 거예요. 배고프면 감사히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졌죠. 그런데 이 성찬 자체 안에 은혜가 실제적으로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성찬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죠? 여전히 그 자체에 은혜의 실체가 보존되죠. 그러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임의로 폐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그냥 계속 보관해야 되죠. 그래서 그 성례를 의미하는 그 많은 차이가 있어요, 의식에서. 그래서 스캐톨릭 미사에 가서 성찬을 받거나 할 때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두렵죠. 이 자체의 신비적 은사가 있죠. 굉장히 그 신비적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개신교는 성찬은 그냥 임의로 하느냐? 아니에요. 개신교의 이 성례는 교파마다 좀 다르지만 그 해석이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다른지는 이제 제가 나중에 강론에 들어가서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 이어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나 개신교에서 성찬을 캐톨릭은 엄숙히 그래도 우리는 좀 가볍게 한다라고 말하면 큰 죄를 범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엄숙성은 어디서 오냐면 내면적이요 영적인 엄숙성과 끝뜻의 각성으로 와요. 근데 우리의 엄숙성은 어떤 데서 차이가 나냐면 이 물체적인 것에 대한 그 자체의 신비적 은혜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그 차이가 나요. 우리는 굉장히 무엇을 조심하죠? 성찬에 쓰여진 떡과 포도주 자체 안에 신비적인 힘과 은혜 자체의 실체를 인정하게 될 경우에 나타나는 피조된 어떤 물체에 대한 우상 숭배적 치중성을 우리는 굉장히 경계하는 거예요. 매우 죄악되거든요. 거의 임의로 사제가 그거를 그런 격상시킨 다음 그 다음부터 그것을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몸과 떡이요 그거로서 숭배적 어떤 경배적 조심성이 들어가게 될 경우에 피조된 어떤 물체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건전치 못한 신앙의 정도의 치중성이 드러난 것에 대한 잘못됐다. 그리고 이제 그 해석도 이제 문제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할례나 세례는 각각 신구약의 성례로서 같은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수단의 일뿐이라. 그래서 세 번째 항. 같이 읽어봐요. 세 번째 항. 성례전이 올바르게 집행되는 때에 그 성례를 통하여 나타나는 은혜는 그것들 안에 있는 어떤 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며 또한 성례의 효력은 그것을 집행하는 자의 경건이나 의사에 좌우되지 않고 성령의 사역과 성례에 관한 말씀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에는 성례를 집행하는 자의 권한을 부여하는 명령과 함께 합당하게 성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자, 성례전이 올바르게 집행되었는가? 그를 분별하는 기준치. 자, 성례를 통해 나타나는 은혜는 그것들 안에 어떤 힘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죠? 아니다. 그럼 무엇에 의해서요? 또 아닌 게 있나요? 성례의 효력은 그걸 집행하는 자의 경건이나 의사에 좌우되지 않는다. 이 말은 왜 집어넣냐면 의사란 말 동그라미치는 뭐냐면 캐톨릭의 이제 그 예전서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냐면 볼티모어 성례전적 예식서가 있어요. 캐톨릭에 거기에 뭐가 되냐면 성례는 성례를 집행하는 자가 내가 이걸 과연 주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여 그 말씀의 뜻에 따라 성례를 베풉니다라고 마음에 진실된 믿음으로 그 성례를 베푸면 자격 있는 자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성례가 성례로서 효력이 되는데 만일 그 신부가 마음에는 나는 전혀 성례를 베풀 뜻이 없습니다. 그저 억압에 의해서 그냥 할 뿐입니다. 라고 형식을 따라 했다 봐요. 그러면 그 형식적으로는 다 했지만 실제 성례적인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자의 뭐예요? 내면적 의도가 성례를 집행하고 시행하는 자의 내면의 의도와 그 믿음의 신실성이 거기에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만일 그렇다면은 우리가 받는 성례가 이게 저 집행하고 있는 사람의 의도가 뭔지를 일일이 물어보고 확인하고 나가지 않으면 항상 성례가 불안정한 거예요. 볼트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따라서, 오지가 이건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성례를 베풀라 하신 하나님의 시행적 권위가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고, 그 다음 성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말씀으로 가르쳐 교훈하고, 그리하여 받는 자가 어떠한 태도로 그 성례를 받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권면하면, 그래서 말씀이 온전하게 이 3요소가 갖추어져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그 성례는 뭐가 된다? 유효하고 효력이 미친다. 이것이 합당하고 바른 이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건을 뭘로 했어요? 성령의 사역과 성령에 관한 말씀, 이 두 가지의 성례의 성찬의 성례의 뭐예요? 효력은, 효과는 달려 있다. 그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간다? 집행,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서 오는가? 그리고 그 합당하게 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 그 성찬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또 그것을 받을 자의 합당한 자세는 무엇인가? 이 세 가지가 잘 갖춰져 있어서 말씀 선포함으로 되어진다. 자, 사항을 같이 읽어봅시다. 사항.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복음서에 제정해 놓으신 성례는 두 가지 뿐이니 곧 세례와 성찬이다. 이 중에 어느 것도 합법적으로 안수를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인 목사 외에는 아무도 집행할 수 없다. 세례와 성찬인 것을 아까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 세례와 성찬, 성례를 집행할 수 있는 사람, 시행하는 사람 누구밖에 없다고 되어 있어요? 목사 외에는 없다. 근데 이 목사 외는 왜 없고, 목사 왜 목사이냐? 라는 이유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합법적으로 안수를 받았다. 또 한 가지는 뭐죠? 말씀의 종이라, 말씀의 사역자다. 이 두 가지 특성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천주교에서는 사제만이 성찬을 베풀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급한 때나 필요한 때는 누구라도 줄 수가 있어요. 사람이 이제 이제 임종을 하기 직전이라면 종부 성사를 해야 되는데 너무 급하니까 종부 성사, 모든 성사 속에 성찬을 나누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바로 딱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말해 주는 거예요. 그 왜 이제 개신교는 목사에게만 이 성찬을 집행, 성례를 집행할 이제 권한을 교회법상 위임했는가? 이건 성경에 목사에게만 하라는 말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열어보면서, 왜 목사만 하는가? 라고 이제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교회법에 의해서 이제 정한 것이에요, 교회가. 그럼 교회가, 성례의 시행에 있어서 목사에게만 성례 시행의 권한을 위임한 까닭이 무엇인가? 이 까닭이 합법적인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까닭이 성경적인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 말 뜻 이해하겠어요? 성경에 목사만 해라 라는 말씀이 없다. 그런데 교회법에서 목사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고 제한시켰다. 그러면 그 제한시킨 교회법이 과연 근거가 있는 것인가? 라는 걸 찾아보려면 그 교회법이 그렇게 했을 때 직접적인 성경의 근거는 없으니 그렇게 정한 이유를 설명한 것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이유가 성경적이면 우린 뭐예요? 그것 또한 성경적으로 받을 수가 있겠죠. 그 이유가 지금 외손신앙공부에서 두 가지로 모아진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는 뭐였어요? 안수를 교회 앞에 합독으로 받았다. 또 하나는 뭐죠? 그가 안수를 주면서 그에게 맡기신 권한의 위임이 뭐였어요? 말씀을 가르친 자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목사에게, 여러분이 목사에게 안수를 줘요. 여러분이 다 모여서 안수 주는 건 아니죠. 장로교에서 목사 안수는 결국 노회가 교회 부르심에 근거하여 안수를 줍니다. 자, 누가 줘요? 교회 부르심에 근거하여 누가 줘요? 노회가 줘요.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줘요. 근데 장로교 말고 다른 개혁교에서는 교회 부르심이 하여 교회 회중의 부르심에 근거하여 개교회가 줍니다. 안수를. 침례교도 개교회가 직접 주죠. 근데 장로교는 노회가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회가 교회 부르심에 근거하여, 즉 교회가 콜링을 하는 거죠. 아무개를 우리 교회 목사로 부릅니다. 그 목사의 콜링이 있는 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교회로, 교회 사역토로 가신다는 게 확인되어졌다. 그러면 이 자가 과연 합당한 자인가를 교회가 시험을 보죠. 교회가 시험하여 안수를 주는데 시험하는 내용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장로로서 자격이 있는가? 일반적 시험을 봐요. 그 장로님들이 보는 장로고시 내용은 목사고시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장로로서의 합당한가? 왜냐하면 목사는 장로의 한 사람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교회 신자요 목사로서, 그리고 그 목사로서는 또 장로로서 되는 거예요. 그 장로의 한 사람으로서 과연 합당한 자인가를 장로의 자격에 주임한 모든 심사를 하고 거기에 더하여 어떠한 특별 심사를 하냐면 말씀을 가르칠 강도권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되는 과정 중에 중간 스텝으로 뭘 둬요? 강도사라는 제도를 두는 이유는 목사가 되고자 한 되는 그 전체 모양 속에서 임시적으로 특별 심사를 강도권에 관해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장로 일반에 관한 심사를 통해서 목사 안수의 완결을 짓는 것이에요. 그럼 어느 교단은 강도사의 중간 스텝이 없어요. 없이 전도사에서 바로 뭐가 되죠?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럴 때는 그 목사 안수를 주는 그 전체 심사 속에 강도권을 같이 이미 시험을 보고 있죠. 그것을 한꺼번에 볼 거냐 나눠 볼 거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럼 그때에 말씀의 교수권, 강도권이 과연 이자가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며 교리에 어긋나거나 비성경적으로 같지 않는가를 다 성경을 주석해와라, 성경을 그 다음에 성경을 본문을 설교해봐라, 논문을 써봐라, 실제로 행하라, 교리를 묻고 하고 다 심사를 해서 이제 확정을 줘요. 그렇게 해서 자격 심사가 완성이 되어지면 교회 부르심에 근거하여 교회 뭐 노회가 이제 안수를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경우에 성례를 베풀 때에 성례의 유효적 시행이 되기 위해서 주어야 될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 뭐가 있다고 그랬죠?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말씀을 통하여 성례가 무엇이며 어떻게 행하며 받는 자가 될 것인가 이란 말씀의 교훈과 설교로 통해서 성례의 시행 자체가 함께 더불어 가므로 결국 말씀의 사역자에게 성례의 시행을 제한하게 두게 된 거예요. 그런 이유에서 목사에게 위임된 것이었어요. 이해하셨어요?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으로 인해서 실제로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장로교 제도 또 기타 모든 교회가 세워진 후에 목사에게 위임하는 교회에 그렇게 교회법 설정됐던 성경적 원리들이 이제 그런 것이었죠. 그러니까 교회가 합법적으로 안수란 말을 왜 붙이느냐 하면 교회가 불러 그를 목사로 위임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말씀 맡은다는 사실, 이 두 가지가 당연히 그러므로 성례가 어떤 것이냐, 성례 원리를 따져보니 누가 그걸 시행해야겠다? 목사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논리가 목사의 직의 부르심의 의미, 성례 자체의 하나님의 시행적인 바른 의미, 이 두 개의 원리에 입각하여 그러므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3단의 논법의 전체적인 구조 안에서 온 신학적 사고의 결과적인 것으로서 교회법이 나온 것이에요. 이것이 전반적으로 성경적 원리에 합당하다라고 믿고 있죠. 그래서 대뜸 성경 대놓고 어디 성찬이 목사만 하라고 어디 성경 어디 있냐 대보라 창세부터 계시록까지라고 막 눈을 뜨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목사의 시행이 비성경인 것은 아닌 것은 아닌 것이죠. 어느 한 교단에서는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목사가 없어요. 가령 이제 지금 개척교회를 했다. 근데 교회 개척하신 분이 전도사님이세요. 전도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성례를 베풔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성찬을? 그럴 때는 누가 와서 해줘요? 그 개척교회에 속한 노회의 임시 당회장인 목사님이 와서 대행해주세요, 그것을. 그래서 목사가 하도록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지네? 이거 한국서 올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래서 목사를 모실 수가 없는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때 세례부흥을 목사님이 아예 못 올 것 같은 상황이 아니면 그걸 뭐 당장 할 게 아니면 6개월, 1년 뒤에 미룰 수 있겠죠? 하면 되죠. 그런데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정말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가급적이면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 장로가 있을 경우는 장로님이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노회 앞에 올려서 그걸 토의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교단에서 어떻게 그 노회가 왔는지 뭐 우리 교단은 그런 질문이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너무 많으셔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안 생겼는데 제가 이제 공부할 때 그쪽에 있던 교단은 목사님이 너무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교회마다 목사님이 없어서 난린 거예요. 졸업생이 나왔는데 졸업생이 갈 교회가 뭐 그냥 교회가 없어. 근데 목사님이 안 계신데 그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예배를 교인끼리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답답해요. 장로님은 계신데 그 교훈은 어떻게 하면 좋은가 라고 이제 물어본 얘가 있었어요.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특수한 경우에 성례 시행에 대한 말씀의 도리가 어떤 것이를 장로님에게 바르게 전달함으로 장로님이 대응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허락하자라는 이제 의견이 올라와서 총회에서는 어떻게 결정하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뭐 회중 일반 이제 장로교적 교회가 아닌 일반 회중 중심의 어떤 교회에서는 이미 제도가 떠나버렸으니까 목사 직분에 관한 의미 해석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교회에서야 누구라도 하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안 계신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평신 일반 교인끼리 모여서 그냥 자기끼리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돌아가면서 예배드리고 그런 교회에서는 돌아가면서 성례도 시행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교회의 제도에 대한 문제죠. 이 교회 제도가 장로교적 제도가 어떤 제도이고 어떻게 된 것이 성경적인 원리에 가장 가까운 교회의 유형적 제도의 모습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분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장로교 어떻게 장로교로 왔습니까? 그냥 오다 가다가 장로교인, 장로교인으로서의 성례, 그냥 그런 것들을 제도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좀 배울 거예요. 이번 학기에 성례는 일반적 예를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례와 유아세례 등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주신 놀라운 약속과 그 실행, 그것들 연약한 저희들을, 무지한 저희들을 주께서 사랑하셔서 이 땅에 성례를 베푸심으로 성례를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영적 은혜를 확인케 하시고 마음에 받게 하시며 견고케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배웠사오니 앞으로 임하는 모든 성례 때마다 이 성례를 받는 신자의 마땅한 자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러니 주께서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하셨던 은택들을 부족함 없이 만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 앞에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 책이 없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책을 주문해 드려야 되니까. 네, 됐습니다. 다음 주에 책을 주문해 놓겠습니다. 오셔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